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블레셋에 대하여 승리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사울은 믹마스 전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5절 말씀 보시면 여기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 왕이 단을 쌓은 것에 있어서 사울이 처음 이렇게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하기 위하여, 간구하기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은 사울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은 후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아주 이긴 악연 아예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 승기를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더큰 승리를 얻어 아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이러한 그 어떤 긴장감들을 아예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은 그 명령과 결정 때문에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블레셋의 자녀 세력들을 확실히 정리하여서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이 믹마스의 전투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있지만, 이후에 이 명령 이후에 이스라엘의 진군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결정을 사울은 또다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또 다른 불안한 요소 하나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본문 36절 말미에 보시면 당시 제사장이 사울에게 우리 이 진군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읍시다라고 사울왕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사장은 필시 14장 초반에 기록된 엘리의 증손이었던 아히야였을 것입니다. 아히야가 보았을 때 이번 블레셋과의 여러 전쟁 중에 일련의 진행들을 보면 사울의 연이은 그 결정들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실패한 것들을 보면서, 아히야, 이번 이 사울의 결정은 필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울이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블레셋에 대한 추격의 여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 생각나거든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충직한 조언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언을 해줄 때에 지혜롭게 할수 있어야 되기에, 우리가 그러한 말을 건넬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을 잘 준비시켜 달라 주께 간구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누군가가 이러한 조언을 우리 가운데에 내어줄 때에 겸손과 감사의 말로 갖고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 대한 참견이 아닌 걱정과 함께하고자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귀한 믿음의 조언을 내어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의 조언을 하였을 때에 귀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이야의 그 조언대로 하나님께 블레셋 추격에 대한 그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아마도 아이야는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답도 이 사울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추격의 의지가 있었건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그 추격이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추격이었으며, 그리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추격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본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사울의 그러한 의도를 하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인가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울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직전에 사울이 분명히 명령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식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금식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서 사울은 분명히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사울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사울이 듣고 나서 사울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사울은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우리 중에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울의 경솔한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우리 중에 죄 지은 이가 나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요나단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울의 경솔한 말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몰랐으면서 사울은 경솔한 말을 그리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신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요나단에게는 추호의 죄도 없으리라 그리 억측하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한 이 죄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지 나나 요나단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구분을 통하여 사울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말씀 기억해 보면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은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그 누구도 그것을 미리 말하여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 백성들이 사울에게 그것을 미리 말하지 아니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로 인하여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만만하게 그 제비를 뽑으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보면 사울과 요나단 쪽이 뽑히고 백성들은 면하게 되었다. 그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단에게 그의 행한 일을 묻는 사울,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맛본 것을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조금 꿀을 맛보았으나 내가 죽는 것이 맞습니다. 요나단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솔함으로 인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의 말, 이미 뱉어진 그말 때문에 아들은 죄인이 되어졌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맹신하였고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울은 끝끝내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경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는 삶이 되어지고 난후 우리가 계속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삶 가운데 연이은 실패들을 내어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중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주께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한 삶은 계속하여 이러한 연이은 실패들과 실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제비를 뽑기 전까지는 침묵했던 사울왕에게 그 무엇도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서 백성들은 요나단이 죽으면 아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를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라고 사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요나단의 일들에 대하여 백성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전세 중에 불리하였던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이렇게 승리케 한 사람이 바로 저 요나단일진데 어찌 왕의 명령으로 죽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를 왕께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의 경솔한 발언으로 인하여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일한 요나단에 대하여 증언할 수많은 백성들의 탄원을 사울 앞에 내어놓게 하였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주고 계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 좀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다시피 여러분, 남들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은 용맹함으로 싸웠던, 믿음으로 싸웠던 자기 아들마저 경솔한 말로 죽일 뻔했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열심, 목적 없는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중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의 목숨을 보존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보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에 처해질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일하심에 대하여 그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47절 이후에 보시면 사울의 이후 믹마스 전투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이후에 그의 행적들을 보면 왕으로서는 매우 평탄하고 또한 성공적인 그의 행적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에게 자식의 복도 있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왕위의 계승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군대 장관이라 칭하였던 아브넬도 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의 유지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그의 왕권이었지만 사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사울의 왕권임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먼저 되짚어보면 이스라엘이 왕권이 들어선, 즉 사울이 왕에 즉위한 뒤로 많은 전쟁을 치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에 대하여 전쟁하는 것이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는 왕의 의지에 따라 전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희생과 수고가 더 많이 뒤따라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경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였던 그 이스라엘에 의하여 경고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울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이전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길지 아니할 거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자녀들도 있었고 권력도 단단히 유지하였지만 사무엘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승리하였고 여러 가지 과정은 그가 좋아 보이는 듯 하였지만 그의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찬찬히 되짚어 보시면 사울의 왕권은 견고한 것 같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떠한 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승리였고 하나님 없는 단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2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불러 모았다 말합니까? 힘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을 보면 불러 모으고 모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세상의 것만 의지하여 사는 인생 되어져 버렸음을 우리는 52절 말씀을 통하여 잘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주변에 힘들 만한 것들, 자기의 주변에 도움될 만한 물질적인 것들을 모으고 또 모으는 특징들, 사울이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4장 마치면서 사울의 이 블레셋의 이 믹마스 전투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들은 과연 누구에게 닿아 있는가? 이 열정과 열심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사울과 같이 나 스스로를 위한 것들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오직 주 안에서 주께 다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삶 가운데에서는 사울과 같이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주를 향한 의지를 통하여 주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